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에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는 서방국들의 동맹 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오늘 연례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 가입으로 같은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이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벨라루스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참관국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은 대화협력국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영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테러와 마약 밀매 등과 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아울러 회원국들 간 경제와 무역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들은 이란이 곧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우선 국제사회와 핵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에서 어려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 연장된 이란 핵 협상 시한인 오늘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남은 일은 매우 기술적이고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좋은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제출된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과 국방비 삭감 등으로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1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법인세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며 특별소비세 인상과 TV 광고세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요청한 59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사당에서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남부 연합기 개양이 금지됩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남부 연합기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하나 되는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지난달 17일 유서 깊은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흑인 신도 9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 범인의 집에서 남부연합기 사진이 발견되면서 주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며 연방군에 대항한 남부연합군들이 사용한 깃발입니다. 남미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업들의 탐욕을 질타하고 현지 원주민들에 대한 과거 가톨릭 교회의 처사와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실업자들과 토지 무소유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도처에 땅이 없는 농부, 집 없는 가족, 권리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존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과거 가톨릭 교회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 범죄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며 미주 지역에 정착했던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던 서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에볼라 감염 사례가 보고돼 해당 지역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됐던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두 건의 에볼라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망한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감염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오는 에볼라 감염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쿠바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북한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북한이 7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25% 줄여 한 사람당 하루 310kg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끊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진전에 대해 변화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집중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북한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 통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 교류를 많이 중단시켰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내비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 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 국가끼리도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위협하는 자연재난에도 북한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공동관리와 산림보건을 비롯한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준비와 관련해선 8천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통일준비가 돼야 한다며 통일청사진은 이론이 아닌 현실의 바탕을 두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언어, 문화 합치와 민족 역사 복원을 위한 교류,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 평화 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 사업 착공과 라진 핫산 물류 사업 등 기존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이 7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310g으로 줄였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So the government recently decreased the average ratio from 410 grams per person per day.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410g씩 배급했던 식량을 이달 초부터 310g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북한이 배급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we assume that this is mainly because the early planted crop decreased really a lot, although they correspond just to 8% of the total national cereal production.
가뭄으로 밀과 보리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6%, 감자는 24%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모작 작물의 수확량을 전년도에 36만 6천 톤에 비해 18% 줄어든 30만 1천 톤으로 예상했지만 가뭄의 영향으로 이보다 2만 4천 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 중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In June, in July, the average ration size was 390 grams per person per day. You know, when actually the
통상 6월에서 7월 배급량이 390g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식량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대체로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7월부터 줄인 것도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모내기철인 4월 중순부터 6월 말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며 올 가을 농사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가 큰 황해남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용 장비와 구황작물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뭄 대처 방안 등 기술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import more to close the gap in case the cereal production considerably.
식량농업기구가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 톤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3만 1천 톤의 16%에 불과합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심각한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가을 농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들어 북한의 가뭄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가뭄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계속되어 오던 북한 지역의 가뭄 현상이 지난달부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금년 5월달까지 아주 전역에서 가뭄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는 가뭄이 다소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강수량은 평년 대비 54.5%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90%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북한 지역의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 북한 당국도 대체 작물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황해도와 함경도 등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 관영 매체들의 가뭄 관련 보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란에 가뭄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 가뭄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이란의 적신월사 측에 가뭄 지원을 요청한 것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공식 요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은 9호 태풍인 찬홈이 북한의 곡창 지역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가뭄 피해와 관련해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 권태진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7월 초까지 북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역시 어려운 상황인가요?
뭐 지난 그 6월 한 8, 9일께 또 6월 한 15일 전후 해가지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뭄 피해를 많이 받고 있던 지역이 아주 일부는 이제 뭐 거의 해갈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또 해갈이 안 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이르면 12일부터 북한에도 큰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장마전선의 북상과 함께 태풍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가 피해를 입은 북한 이모작 농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모작 그 수확이 끝난 그 곳에는 뭐 대부분 그 벼농사가 되든지 또 일부는 또 그 뭐 옥수수라든지 다른 작물이 이제 파종이 될 텐데요. 아마도 이모작 그 지역 중에서 아직 모네이가 제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모네이가 늦었죠. 그래서 다른 작물로 이제 대파를 하든지,
네.
또 원래 계획했던 작물이 아닌 다른 그 작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반도의 농사가 남북한이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에 이모작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들을 얘기합니까 보통?
예, 주로 뭐 이모작은 이제 밀, 보리, 그리고 이제 봄감자라 해서 올감자, 일찍 수확하는 올감자, 보통 세 가지 작물이 가장 그 많죠.
네.
지금 현재 북한은 그 이모작 재배 면적이 뭐 과거에 많을 적에는 한 20만 헥타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한 17만 내지 18만 헥타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감자가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또 밀, 보리가 합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 보리를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벼를 이제 옮겨 심는 이제 그런 그
예,
농사 과정인 거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감자를 재배한 또 지역에는 주로 이제 밭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주로 이제 뭐 이제 빠르면 이제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뭐 대부분 또 다른 감자를 심든지 콩을 심든지 또 다른 작물을 심죠.
네. 네. 기후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 농사에서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까?
기후가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모내기가 지금은 완전히 다 이제 모내기가 끝이 나야 하고요.
네.
이모작이든 이모작이든.
네, 네.
또 옥수수 파종도 모든 게 다 끝이 나야 하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쯤에는 모든 그 파종이 사실은 그 다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논이든 밭이든 모든 농토에는 이제 벼가 됐든 다른 작물이 됐든 이미 모든 이제 작업 파종 작업이 다 끝난 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마 그 파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곳이 아마 곳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아마 가뭄의 탓이라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을 했는데 그 모종이 이제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그 다시 이제 재파를 한다든지 또 다른 작물로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드문드문하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잠깐 동안 농촌이 일손이 잠깐 쉬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김매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후속적인 이제 작업을 하는
네.
이제 아주 그 농번기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가 될 텐데요.
네, 네. 이 북한에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는 어느 정도나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19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한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그 대표적인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안남북도 또 황해도 지방에는 소위 이제 자연 흐름식 물길 공사를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완성했다고 북한도 말로는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그 물길 공사를 하기 전과 비교하면 정말 그 큰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게 남쪽과 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은 아직은 그 물 농업 용수 공급 자체가 시설 자체가 상당히 그 부족하기도 하고 시설 자체가 또 열악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서해안 평야지대를 벗어나면은 대부분 지역은 용수 공급 자체가 굉장히 그 미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네.
면에서 근본적으로 가뭄에 대비한 그 농업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막상 또 가뭄이 닥치게 되면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 남북 한수로 비교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수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물을 계속 이제 가두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수가 남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물 원천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또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물의 그 수량 자체가 저수율 자체가 굉장히 또 낮은 상태고 또 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펌핑할 수 있는 그 양수기 가동될 수 있는 양수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뭄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남북 간 사이에는 그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가뭄 영향의 탓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시점 되면은 그 배급량이 좀 줄어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물들이 뭐 이제 바닥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곡물 공급이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지금쯤은 이제 임의적 생산을 한 밀보리라든지 또 감자 배급이 이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공급이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뭐 지금이 결국은 뭐 충공기라고 실질적인 충공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9월 되면 더 이제 이런 그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통일부에서는 북한이 대체 작물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네. 부족한 식량을 대체할 작물로 지금 심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내기를 이제 못했다든지 아니면 옥수수 파종을 했는데 말라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옥수수 파종이 안 되다든지 하면은 소신 이제 대파 작물을 심어야 되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메밀이라든지 또 이제 수확이 빨리 되는 그 감자라든지
네.
또 일부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 소위 이제 잡곡 종류를 갖다가 심게 되죠. 이제
네.
뭐 수수도 포함됩니다만은 뭐 이런 작물들이 대표적인 이제 대파 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북한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런 그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북한 그 서해안 지역에 이제 물길 공사를 했듯이 그런 그 자이언트 음식 물길 공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투자가 돼야 되죠.
네.
다음에 이제 물 원전이 부족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물 표면에서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관정을 뚫는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관정조차 안 되는 곳은 물을 모을 수 있는 그 보
네.
소형의 그 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편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뭐 가뭄이 들면은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인력 동원이거든요.
네.
근데 인력 동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뭐 인기응변으로 아주 그 단기적인 그 대책은 될 수 있지만은 또 그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양수기라든지 막 그런 그 물자 또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공급이 좀 이제 부족함. 결국은 이제 가뭄에 대한 그 대비 자체는 농업 부분에서 찾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그 경제 회복을 통해서 경제 회생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뭐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공급할 수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개방이 더욱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권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가뭄 피해와 장마전선의 영향 등에 대해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권태진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제명자인 조셉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단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중국 역시 미국의 위협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드시 위협적이라거나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관해 볼 때 안보적인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이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9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앞서 올해 2월 하원에 발의된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활동을 도우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끊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통신기기를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법안이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재무부가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이 기금에 모으고 이를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재무부가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 법안이 끔찍한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행정부가 더 잘 대응하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 독재 정권이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억압해 받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전 세계에 위험한 무기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 2월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노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분들이 모두 70살이 넘은 노인들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수한 짜장향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만드는 귀한 짜장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복지관. 이 복지관 안에는 중국 국적을 가졌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귀한 동포 어르신들은 짜장면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직 고국이 낯설기만 한 어르신들에게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바꾸는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 봉사단을 꾸린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신동호 주임에게 들어보시죠.
귀한 동포 어르신들이라고 좀 더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쪽 주변에 이제 어르신 그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뭐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 강사님이 이용리 강사님이라고 한국 강사님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중국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가서 네, 또 이제 우수 음식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맛도 보고 오시고 박물관도 견학하셔서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맛있게 살리려고 배우고 오셨습니다. 지금 네 번 정도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하고 그쪽에 계신 직원분들이 드시고 되게 맛있다고 그리고 탕수육이랑 과일까지 드리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지난해에는 반찬 봉사와 거리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고요.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짜장면과 탕수육을 조리해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짜짜 봉사단이라는 이름도 붙였는데요. 짜짜 봉사단의 단원은 7쌍의 부부를 포함해 중국에서 귀환한 동포 22명입니다. 모두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지만 봉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데요. 짜장면 봉사를 결정하고 나서 약 두 달 동안 중국 요리사에게 짜장면과 탕수육 조리법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찾아가 맛집 요리도 맛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 시식회를 갖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온 끝에 올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짜짜 봉사단 단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귀환 중국 동포 1세들이 일본 식민지 때 193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194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한민국에 살다가 부모를 따라서 중국 북만에 가서 60, 70년을 생활하다가 귀환한 동포 1세들입니다. 회원 21명을 세계적으로 나누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가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지금은 고양시 지역 아동센터, 노인 요양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다니면서 우리 봉사단들이 직접 사랑은 나누어야 정을 사랑은 베풀어야 정을 나눈다는 이런 진리를 심각히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재사 뒤늦게 배워가지고 잘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우려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인재는 우리가 70대니까 응당 자녀들이나 사회의 그 대우를 받고 편안히 살아야 되는 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재는 위치가 바뀌어서 나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어르신들인데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이제는 뭐이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로 보낼 때가 아니고 아직도 일을 찾아하고 남을 위해 하는 그 일이 영광스럽고 좋구나 하는 걸 첫째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더 뭉치고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또 짜장면을 자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중국 분들이 와서 한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희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 모든 걸 우리는 저 신 선생님이 이 그 성의껏 마음껏 잘하는 데서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 할 예산도 없었지요.
먹고 나서 그 기쁜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 더 마음이 기쁘네.
짜짜 봉사단은 짜장면 봉사 1회에 보통 5, 60인분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시작해 점심으로 짜장면을 배식하고 설거지에 바닥 청소까지 마치면 오후 늦게나 봉사가 끝나는 바쁜 일정이지만 맛있는 짜장면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봉사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일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게 저도 그 여러 사람들의 호평도 받고 또 감정이 더 통하고 좋은 방면도 있었습니다.
짜짜 봉사단의 짜장면 봉사는 올해 11월까지 월 2에서 4회 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짜장면 봉사와 함께 8월부터는 한국 무용 공연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동호 사회복지사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부부세대가 총 7쌍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총 1년 동안 18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4번을 마쳤고 앞으로도 14번 더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 활동 통해서 이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더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란 핵 협상이 또다시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최종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추가 규제 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안을 국제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합참 의장 지명자는 러시아를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란 핵협상이 또다시 타결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최종 타결 시한은 원래 지난달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길어지면서 몇 차례 시한을 연장했고요. 다시 오늘 오전 6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갔었는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협상장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모여서 이 타결이 임박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최종 타결이 쉽지가 않군요.
네, 그만큼 이 당사국들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이고요. 또 이 협상 막판에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벌써 14일째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협상도 열렸고 이란이 다른 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오전 6시까지였던 타결 시한은 넘겼지만 미국과 이란, 유럽연합 대표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을 또 다시 넘긴 데 대해서 각국이 어떤 입장인가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서두르지 않고 쫓기지도 않고 최종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에 영원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또 협상에서 실제로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 협상장의 분위기도 전했는데 하지만 현재 관건은 최종 합의안에 들어갈 내용의 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려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도 말했지만 이 협상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건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협상단은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최종 합의안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상이 몇 주씩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씩 연장되지는 않고 이란 핵협상이 타결이든 결렬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란도 그동안에 시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나머지 참가국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몇몇 나라가 입장을 바꿔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은 계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다른 참가국들도 균형 잡힌 합의안을 추진한다면 최종 타결은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제재 해제와 사찰이 핵심 쟁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참가국 관계자들은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장에서 현재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 대한 이 핵사찰 범위, 또 서방 국가들의 대이란 제재의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번에 이제 막판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앞서 알려졌었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이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에 헤즈볼라나 시리아 아사드 정부로 이란 무기가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요,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러시아 우파에 있었는데요.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에 관련한 이 러시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해제하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언급하진 않았고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누구도 앞으로 몇 년 안에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따라서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죠.
오늘 오전 6시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또다시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협상 시한이 중요했던 건 미국 의회의 검토 기간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미국 의회는 앞서 채택한 핵협상 관련 승인법에 따라서 합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네.
이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협상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왔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지나친 양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의회가 이란과의 이제 핵 합의가 나올 경우에 이 합의를 검토할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의회에서 합의안에 더욱 강한 이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또다시 협상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 의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협상 시한은 넘겼지만요. 공화당 의원들도 오바마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공화당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핵협상이 시한을 넘겨 진행되는 것을 의회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요. 오바마 정부가 나쁜 합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타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안을 국제채권단에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이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3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채권단이 제시한 개혁안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긴축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그리스 국민 투표에서 반대표가 60%가 넘으면서 부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을 이 채권단이 제시한 시한이었던 어젯밤에 채권단에 보냈습니다.
네, 채권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그리스 정부가 사실 지난달 말에도 이 개혁안을 만들어서 채권단에 보냈었는데요.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요. 그리스의 이번 제안이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있는데요. 유로그룹의 예룬 데일셀블룸 의장도요. 이번 그리스의 개혁안이 철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관측이 좀 나오면서 오늘 유럽 증시들은 이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리스의 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앞서 이제 채권단 측에서 요구했던 긴축 조치들을 그리스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무엇보다 이 앞서서 지난달에 이제 제출했다가 거절됐던 이 자체 개혁안보다는 더 큰 규모의 긴축 조치를 담고 있는데 세금을 늘리고 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앞으로 2년간 1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달에 제출한 개혁안의 절감안보다 50억 유로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단에서 제시했던 개혁안과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지원 결정은 언제 내려집니까?
내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의인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하루 뒤인 12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이 그리스에 지원된 자금 중에는 유로존 금융안정화기금에서 제공한 것이 60% 정도로 가장 높고요. 또 여기서 지분이 많은 나라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MF에서 그리스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는데, 그리스가 이달 초에 채권단과의 구제금융협상이 결렬되면서 추가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래서 IMF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더욱더 이제 많은 이 갚아야 할 돈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본격적인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의 지금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정부가 새로 이제 개혁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리스은행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고요. 고객들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60유로, 한 67억 7달러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만약에 구제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음 주에는 완전히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리스의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계속 있고요. 또 은행 입구마다 연금을 받으려는 노인들이 몰려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또 상점에 진열대도요, 빈자리가 많고 주유소도 더 이상 기름을 팔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상원에서는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러시아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조지프 덤포드 해병대 사령관이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청문회에서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덤포드 지명자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러시아를 꼽으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분명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어제 덤포드 지명자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지지한다는 견해도 밝혔다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과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이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 지원을 원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덤포드 지명자가 관련 질문을 받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기다렸을 그런 답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요, 덤포드 지명자의 그런 답변이 있자 거듭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맥케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자국 방어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로 하는 무기의 지원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덤포드 지명자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죠?
네, 이 덤포드 지명자는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을 미국 안보에 대한 두 번째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덤포드 지명자는 중국이 반드시 위협적이라거나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관해 볼 때 안보적인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덤포드 지명자는 서문으로 제출한 답변에서는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급속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우려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덤포드 지명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 북한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단의 상위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덤포드 지명자는 이 밖에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도 미국 국가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는 34도입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최저 22도, 최고 31도. 강계도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30도. 해주는 구름이 많고 최저 26도, 최고 30도. 개성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 24도, 최고 32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28도. 장진도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7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3도. 원산도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에는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서방국들의 동맹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결성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오늘 연례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 가입으로 같은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이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벨라루스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참관국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은 대화협력국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영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테러와 마약 밀매 등과 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아울러 회원국들 간 경제와 무역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들은 이란이 곧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우선 국제사회와 핵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에서 어려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 연장된 이란 핵협상 시한인 오늘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캐리 장관은 현재 남은 일은 매우 기술적이고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좋은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사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제출된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과 국방비 삭감 등으로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1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법인세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며 특별소비세 인상과 TV 광고세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요청한 59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전임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권의 담화 내용을 전후 70년 담화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 등 한국 의원 9명이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인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전후 70년 담화에 직접 담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며 양국 발전을 위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함께 온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회에서는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미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업들의 탐욕을 질타하고 현지 원주민들에 대한 과거 가톨릭 교회의 처사와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실업자들과 토지 무소유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도처에 땅 없는 농부, 집 없는 가족, 권리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존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과거 가톨릭 교회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 범죄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며 미주 지역에 정착했던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던 서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에볼라 감염 사례가 보고돼 해당 지역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됐던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두 건의 에볼라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망한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감염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